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배우는 일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보다 더 어른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례에 관한 교훈과 손을 얻는 것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진리를 배워서 하늘이 주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주를 받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태워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와왔고 지금도 도우면서 그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열성을 끝까지 보여서 여러분의 희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내게 복을 내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는 뜻에서 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거나 맹세를 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닻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장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빌라 때 우리 모두 온 맘 다해 주 섬기세 주께 나와 찬양하세 그의 전에 들어가 주빌라 때 우리 모두 온 맘 다해 주 섬기세 주께 나와 찬양하세 그의 전에 들어가 우리 주 주빌라 때 우리 모두 온 맘 다해 주 섬기세. 주께 나와 찬양하세. 그의 전에 들어가 우리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니 주빌라 때 주빌라 때 주빌라 때 되오. 우리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니 주빌라 때 주빌라 때 주빌라 때 되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1장. 우서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이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려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격적인 신앙의 논리를 전개해가는 내용이 3장까지 계속됩니다. 먼저 이 2장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마귀의 수하였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것을 위대하다고 하거나 놀랍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 스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은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표현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은 점점 발달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불치의 병들이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립자 치료기라는 것을 통해서 암을 치료함으로 획기적인 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암이 나았다고 해도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지혜나 기술로는 불가능한 영혼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찬양받아 마땅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평생을 바울처럼 감격하고 찬양될 수밖에 없고 이 감격에 평생을 바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비극적인 결과와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느 수하에 있는가가 사실 영혼까지 각자의 운명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부터가 해결의 출발입니다. 나는 진정 사랑과 긍휼에 무관하신 하나님의 수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1절에 했는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인류는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태를 단순한 육신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선언을 듣고 있다는 데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을 잊어버렸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은 곁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비극의 상태를 사람이 개선해 보려고 하는 종교적 노력은 가치가 없었고 또 회복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연히 어둠과 죽음의 주인인 마귀 사탄의 수하로 들어간 것은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 2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주로 죽어있는 상태와 그 원인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이전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뒤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본연의 상태와는 반대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빛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복종하는 죄악 속에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직접 거절하고 대항하는 어두움의 악의 세력 가운데 이끌려 다니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관계의 사람들이었음을 되돌아보면 저주와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진노에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의 과거 죽어 있었던 원인이 거론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은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표현이 지나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역시 앞의 사랑의 역사를 반복하고 확인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입니다. 역시 현재는 복음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라는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의 삶이 중심이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을 조차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린 본질상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 하반절에 라는 비극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앞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결과의 당연한 대가입니다. 여기서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말에 약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다면 그 형벌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된 우리 스스로 자의적인 의지나 힘으로는 관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냥 두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풍성한 긍휼과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죄인을 보시는 사람과 다른 긍휼과 사랑 역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이루시고 누림을 오늘이 뒷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상반절인데 이미 1절에서 선언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심을 증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사실을 해설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하반절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은 8절에서 좀 더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5절의 내용이 상태의 변화라면 이어지는 내용은 구속받은 사람의 위치의 변화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인데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노와 형벌의 땅에 거하던 사람이 이제는 절대로 흔들림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혀주신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로의 회복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방법은 물론이고 어떤 종교 행위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도 증거하는 겁니다. 저주받아 죽음의 자리에서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가야만 할 비극적인 운명을 바꿔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인데 이 말씀은 이제까지 3절에서 6절의 결론이면서 역시 1장 6절, 12절, 14절의 말미에 증가한 찬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혜, 즉 긍휼과 사랑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오는 세대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상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찰스 하지는 1797년에 태어나 1878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믿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척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적대적인 성경 회의론자나 냉소주의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변증은 왜 우리가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많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단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한 세상의 어떤 규칙도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어느 종교에도 그리스도 이와 같은 윤리적인 교훈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교훈도 예수 교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교훈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3개의 언어로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나타내줍니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통일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역사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전투에 참가한 적도 없으며 사무실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집이라고 부를 만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답은 그의 품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대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품성을 볼 때 그를 신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처럼 비이기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선하며 그의 명성에 흠이 되는 조그마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은 실로 그는 인간 이상의 분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가리켜 선의 정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 신이라면 그가 인정한 성경과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편 부당성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의 가장 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선한 사람의 가장 악한 모습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전개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언급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던 나약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동네가 불에 타버렸으면 좋겠다고 화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한 겁많은 베드로 모습도 아무런 변명 없이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때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경의 보존성입니다. 역사상 성경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은 책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시절 손으로 필사한 수많은 성경 복사본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2세기에 셀수스 같은 사람은 성경에 거친 공격을 가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은 그의 저서 이성의 시대를 통해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회의론자 볼테르는 성경이 100년 안에 잊혀진 책이 되고 말 것이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볼테르의 집은 제네바 성서 공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고 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보존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과 과학의 관계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 책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책은 어떤 책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또 이런 정확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뛰어남으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본질상 과학책이 아니며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를 다룬 부분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명된 과학적 진리와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과학적 이론이나 올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은 진리와 상충합니다. 예를 들면 생물 진화론이 성경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성경 해석을 억지로 다른 것에 맞추려 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지구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구가 주전 4,400년에 생겼다고 주장해 지질학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지구를 식물과 동물이 사는 현재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그 이후에 나오는 6일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경과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구의 정확한 연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성경 주석에 나름대로 계산한 연대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견이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과 과학이 서로 일치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는 과학에는 시간, 공간, 물질, 힘, 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말한 다섯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할 때 천, 하늘은 공간입니다. 땅을 말하는 지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은 힘입니다. 그리고 운행은 운동입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시간, 공간, 물질, 힘, 운동의 다섯 가지 과학의 기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욥은 현대에 와서야 확인된 과학적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6장 7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위대한 과학적 진리가 나옵니다. 북쪽 우주 공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아도 아무 천체도 없는 광대한 허공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쪽에만 빈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또 욥의 말에서 땅을 받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프톨레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은 모두 지구가 팽팽한 원반처럼 생기고 가장자리에는 큰 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욥의 말을 과학에서 진리라고 확증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것을 말했지만 이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믿은 것처럼 지구가 팽팽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점을 증명해 줍니다. 잠언 8장 27절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라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NIV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Circle, 둥근 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 모두 지구가 둥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학적 예지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생법이 나옵니다. 그 당시 질병들 가운데는 고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서운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전염되지 않도록 나병에 걸린 사람을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격리 수용은 중세기에 나병과 싸울 때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격리 수용이 효과적인 것을 알고 페스트에 걸린 환자에게도 적용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손을 씻으면 병균의 점염을 막아줍니다. 이것을 19세기 들어서야 의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시체를 만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수술을 하면 그것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언급하는 대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의 배설물을 장막 밖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절한 하수 처리가 질병 예방에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지만 모세시대의 그와 같은 위생원칙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건강과 관련한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적 정황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취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타 다른 예언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성취된 예언은 성경이 초월적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